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특송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광야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곡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으셨는데 작년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캄보디아를 가셨는데 그곳에서 한 17년 동안 빈민촌 어린이들을 위해서 희망학교라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헌신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선교사님의 그 왼쪽 뇌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파킨스 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난과 아픔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낸 현지인이 그 아들의 시체를 유기를 해버린 거예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아들의 시체를 찾긴 찾았는데 그 시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녹아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섬기러 왔는데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사역해야 되나.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떠나려고 쌓아두었던 그 짐을 다시 꾸역꾸역 풀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데 무려 17년 동안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에 열매를 맺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사연을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먹먹한 가슴에 돌아오는 차에서 흥얼흥얼 이렇게 곡조를 을조리시다가 이 곡을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처럼 병을 앓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그런 극심한 고난의 광야를 걷는 분들도 계시고 막막한 진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가슴을 치면서 힘겨워하는 광야를 겪는 지체들도 꽤 있습니다. 광야가 깊던 크던 넓던 아니면 작아 보이든 좁아 보이든 모두에게 광야가 있습니다. 에게 그게 무슨 광야야 라고 우리는 얕잡아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무게는 똑같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요,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예수님도 경험했던 그 광야 노정이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리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도 다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할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가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9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나죠? 10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외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음성입니까? 그런데 이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12절 성령이 곧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내십니까? 광야로 몰아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말하면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광야로. 여기에서 네몰다라는 동사는 에크발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에크는 여기서부터, 어디로부터, 발로는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던져버리다, 내쫓아버리다, 내몰아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쫓아버립니다. 내몰아버립니다. 어디로요? 광야로요. 이 에크발로라는 동사가 1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장 39절에 나오는데요. 언제 나오느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에크발로, 귀신을 멀리 쫓아보낼 때 그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고 그 사람 근처에 오지도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하며 내몰아버리는 이 동사가 에크발로예요. 그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랑의 음성이 넘치던 그곳, 세례받는 그 감격스러운 장소에서 어디로 내치십니까? 광야로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탄에게 시험받는 곳입니다. 들짐승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입니다. 춥고 배고픈 곳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광야로 내몰아 버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셔놓고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고 곧 광야로 어떻게 내몰아 버리실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좀 편한 곳으로, 좀 더 화려한 곳으로, 좀 럭셔리한 곳으로, 좀 쉴 수 있는 곳으로 보낼 텐데 사랑한다 말해놓고 이렇게 거친 광야로 내모실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애정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 아끼셨기 때문에 편한 곳, 윤택한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몰아내셨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요, 스스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억지로 등 떠밀려야만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내몰리신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억지로 광야로 밀어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편하고 윤택하고 배부른 곳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첫 번째 설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5장이 산상수훈으로 유명하죠. 첫 번째 복, 여덟 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복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이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고 첫 번째 복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광야에서.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야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유대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 광야로 내모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하나님께서 예수님조차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너무 기쁘고 좋은데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환란이 눈앞에 닥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혹독한 시련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광야가 펼쳐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공동체 간사님 한 분의 기도 요청을 몇 달 전에 받았습니다. 간사님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 어머니 그리고 언니 그리고 이 간사님까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견실하게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때로는 성경책을 버리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기까지 하실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싫어하시고 핍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이었어요. 온 가족의 기도 제목. 이 아버님이 예수 믿고 가정예배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 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에 부모님이 시간이 좀 되셔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버님 건강에 적신호가 온 거예요.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제가 찾아가겠다 했습니다. 아버님한테 허락을 좀 맡아달라고.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님께 허락을 맡고 제가 갔습니다. 한 손에는 음료수, 한 손에는 성경책. 그 성경책을 들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은 말에 의하면 제가 성경책 들고 딱 가니까 간사님이 속이 움찔했대요. 혹시 아버지가 그 성경책 받아서 찢어버릴까 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서 성경책 펴고 한 구절 읽어드리고 아버님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딱 하고 나니까요 아버님이 제 손을 딱 잡으시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옆에서 간사님과 어머님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배웅하면서 간사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성경책을 펼칠 때 가슴이 철렁했대요. 그런데 아버님이 마음이 가난해지셔서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오랜 기도의 응답이라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좀 치료의 과정이 남았지만 함께 저를 포함한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과 애정과 기쁨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의 본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이 광야는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들짐승이 함께 계시니, 이런 표현이 있죠. 들짐승이 함께 계시니. 여러분, 들짐승이 함께 계시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들짐승이 있는데 막 푸들, 페르시안 고양이 이렇게 하면서 야옹, 예수님 반가 반가,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들짐승입니다. 들짐승.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종류는 뭐 늑대, 독수리, 전갈, 뭐 약간 좀 힘이 센 짐승, 뭐 사자 이 정도. 배고픈 들짐승들 우글우글 거립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들짐승에게 위협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탄에게 시험당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사탄이 공격하면요, 더 넘어지기 쉽습니다. 더 힘듭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탄이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특징은 사탄의 시험이 있고 들짐승의 공격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곳입니까? 13절 후반부 보십시오.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천사들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이 광야는요, 어렵고 힘든 곳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광야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철저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안위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복 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두 번째 복이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광야에서 우리는 애통합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웁니다. 그런데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광야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주님께서 광야를 갈 때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는데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발에 신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도와주셨다는 거죠. 또 느헤미야 9장 19절 보실까요? 느헤미야 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우리 주님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까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지게 하셔서 보호하시고요, 또 밤에는 사막 지역이 굉장히 수 있잖아요. 기온이 내려가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시고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우리의 입을 옷을 예비하셔서 철저하게 쉽지는 않지만 그 40년 광야 길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요. 신기하게 어원이 같은 표현이 이어지는 게 말씀, 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디바르입니다. 다시요. 광야가 미드바르, 말씀이 다바르, 지성소가 디바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평소에는 관심을 그리 가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입니다. 광야에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따뜻한 숨결을 광야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C.S. 루이스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작게 속삭인다. 그런데 광야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귀에 대고 말씀하신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그냥 속삭여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별로 크게 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광야를 딱 지날 때는 하나님의 숨결이 너무 가까이 느껴져서 우리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신대요. 누구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사명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보시면 14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셨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갑니까? 아니요.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예요? 광야의 단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다음에 이 친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역자로 사명자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통과해야 할 단계가 중간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광야예요. 광야.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쓰임받으면 탈이 납니다. 지난달에 우리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사사기에 있는 많은 사사들을 살펴봤는데 삼손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삼손과 구약의 삼손과 신약의 삼손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어떻게 비슷하냐? 둘 다 부모님이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수태고지 기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 구약의 신약의 이 아들이 지금 쇠락해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귀한 인재가 될 것이다. 뱃속에서 벌써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들 다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였어요. 그리고 이 자녀가 자라면서 나시린의 규약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자라야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삼손, 신약에는 세례요한, 굉장히 흡사합니다.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암흑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점지해 두신 두 인물.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요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예수님께도 칭찬받았죠. 여인이 낳은 자보다 더 위대한 세례요한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 놀라운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귀하게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차이점 딱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이 아이는 세례요한을 말합니다.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빈들. 언어상 똑같습니다. 광야. 어디에서 훈련받았어요? 어디에서 기다렸어요? 어디에서 연단받았어요? 광야에서.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기 전까지 철저하고 혹독하게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삼손과 세례요한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를 거쳤고요. 세례요한도 사역하기 전에 광야를 거쳤습니다. 수많은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인물들이 광야 거친 이후에 쓰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광야 정말 어렵지? 정말 쉽지 않지? 하지만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왜냐하면 내가 광야에서 시험 당했거든.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네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아픈지, 힘든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광야를 잘 통과해 주기 바래. 그리고 그 광야의 끝에서 나를 위해서 귀하게 사명 감당해 주기 바란다고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쉬운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혹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춥고 배고픈지 잘 아십니다. 왜?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은혜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네, 주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담담히, 담대히 이 광야 잘 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4.3일 예배 마치고 한 형제가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KBS 다큐 프로그램 나오셨죠? 어떻게 알았어? 유튜브 검색하니까 나왔어요. 설마 하고 저도 검색해봤습니다. 맨 위에 떠 있더라고요.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노량진 고시촌 이렇게 검색하면 맨 위에 있는 그 1시간짜리 KBS 스페셜이라는 인간극장 비슷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노량진 고시촌에서 6년간 청년 사역을 했는데요. 한국 땅의 청년들에게 이 노량진이라는 곳은 정말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자신의 젊음을 담보로 그 좁은 바늘귀 같은 합격의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수많은 광야를 걸어가는 청춘들이 있는 곳입니다. PD가 한 몇 개월 동안 노량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고단하게 힘들게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을 다큐멘터리로 다 찍었는데 거기에 제가 한 2, 3분 나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이 방송 끝나고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너 목사 됐어? 공중파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10년 만에 그 영상을 다시 보게 됐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 광야를 걷는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웃으면서 동역했던 그때가 많이 떠올랐는데, 그때 제가 섬겼던 청년들의 얼굴이 정말 자주 등장했어요. 어? 저 청년 지금 뭐하고 있을까? 어? 이 청년 나왔네. 그런데 그 다큐의 주인공이 한 명 있습니다. 메인 제일 많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주 등장하는 그 형제가 결국에는 그 다큐에서 시험에 불합격해요. 고개를 떨구고. 그런데 그 형제가 공동체와 교회를 정말 잘 섬겼어요. 제 옆에서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한 10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잘 안 보이고 모른다 그러고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아, 이 청년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수요일에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목사님 저예요. 그 청년인 거예요. 그 청년. 야! 이게 얼마 만이야? 목사님 10년 만이죠. 야 빨리 만나자, 빨리 만나자. 그래 그 다음날 만났어. 만났는데 명함을 한 장 딱 주더라고요. 사장님이 되셨어요. 사장님이.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성공해서 목사님 뵈려고 계속 연락 미루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연락드렸어요. 야 무슨 성공이야.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하지. 근데 청년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10년 걸렸어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목사님께 밥 사드릴게요. 그래서 이 숙대 인근에서 가장 비싼 13,000원짜리 밥을 얻어먹었어요. 제가 밥 얻어먹었다고 해서 이 청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커피까지 얻어먹었어요.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니? 시험 계속 떨어졌어. 계속 떨어져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식당을 차렸는데 그거 완전 다 망했대.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운동화 팔았대. 운동화 마트 앞에서 이렇게 장 펴놓고 팔고 또 저 마트 앞에서 팔고 너무너무 힘겨운 그 일을 4년 동안 했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4년 동안 깨달았대요. 야 나는 영업의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이 디저트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야 너 디저트 그거 내가 아는 우리 카페 하시는 분 좀 계시니까 내가 연결해 줄게. 마카롱 이런 거 내가 좀 연락해서 네 거 좀 팔라 해줄게. 이 친구가 웃으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계속 와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너를 광야로 훈련시키셨구나. 10년 동안 너를 그렇게 뺑뺑이 돌리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귀한 재물과 재능들을 마음껏 사용하기 바란다고 축복하고 기도해줬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광야는 끝이 납니다. 그 광야를 걸어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그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광야의 기간을 잘 이겨내시고 주님 손 붙잡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